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5일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의 병행 추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며 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이 있을 수 없고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왕이 부장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24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라이스 보좌관과 왕 부장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24일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남중국 해와 그 상공이 국제 공역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항해의 자유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 해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분쟁 도수에서 지대공 미사일과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 등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근 관광차 브라질을 방문했었던 10대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귀국 후 의료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남미를 중심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일본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대형 전자업체 샤프사가 타이완 기업 폭스콘사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폭스콘이 이번에 제시한 샤프 매입 총액은 58억 달러에 달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만일 계약이 체결되면 미국 애플사의 주계약 업체인 폭스콘의 입지는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샤프사는 2018년까지 최첨단 액정 화면인 OLED 모니터를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애플 측은 자사의 스마트 전화기인 아이폰 차세대 모델에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프 측은 24일 31쪽 분량의 제안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폭스콘은 그러나 샤프 측이 추가로 핵심 문서를 급히 전달해 왔다며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계약 체결을 잠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이 25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올림픽 예선 참가를 위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 여자 축구팀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빨간 코트에 배낭을 맨 차림으로 간사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앞서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은 지난 24일 축구 선수와 감독 등 총 30명에게 일본 입국 사증을 발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올림픽 경기 참가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최종 예선은 일본, 한국, 중국, 북한, 베트남, 호주가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 후 상위 두 팀이 올림픽 출전권을 갖게 됩니다. 북한과 일본은 오는 3월 9일 경기를 갖습니다.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주요 20개국이 대응 행동에 나설 준비를 발표할 것이라고 유럽 경제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관리들이 참석하는 G20 경제 지도자 회의가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유럽 관리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라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라고 하면은 미 동북부에 있는 뉴욕주의 뉴욕시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금융도시면서 전 세계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도시에다가 세계 유행을 주도하는 패션과 예술의 도시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억만장자의 도시로 자리를 굳혀왔는데요. 그런데 뉴욕시가 이 자리를 뺏겼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도시에 이 최고 자리를 내줬을까요? 바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입니다. 중국의 부자연구소 후룬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억만장자는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는 거부를 말합니다. 지난해 이런 거부들이 베이징에서는 100명, 뉴욕은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서 베이징은 32명이 늘어난 반면에 뉴욕은 5명 늦는 데 그친 건데요. 3위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였고 홍콩과 상하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중국의 거부들 가운데 재산을 숨겨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자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 중국 주식이 폭락하고 경기가 둔화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요.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와는 무관하게 중국의 부호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쌓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는 진단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8도에 구름 낀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구름 조금 끼겠고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닐 영이 부릅니다. Four Strong Winds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남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발칸 국가들이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에 합의했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남중국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미군이 남중국해에서의 순찰 활동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네.
예,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수요일 하원 군사위원회 출석해서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앞으로 더 자주 훨씬 더 복잡한 방법으로 남중국해에서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군함과 함정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 항해의 자유작전은 공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군의 순찰 임무를 말합니다.
네, 자 이런 미군의 순찰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이 크게 반발해 왔었는데요. 긴장이 더 고조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면서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과 현상 변경 시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은 최근에도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요. 또 새로 건설한 활주로에 전투기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중국해 최남단에 고출력 레이더를 건설 중인 것도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남중국해가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공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사령관은 이 단순히 항행의 자유작전 횟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방법으로 수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예,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해군 자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이 청문회에서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잠수함 또는 구축함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에 보낸다든지 군용기를 비행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중국은 이런 미국의 활동이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목요일에도 이 남중국해 군사화 원인이 오히려 미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순찰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이 자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와 레이더 건설 등은 영토 방어를 위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는 이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영해라는 주장에 근거한 건데요.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네, 미국은 남중국해 순찰이 적법하다고 밝히고 있죠.
예, 미국은 남중국해가 공해고요. 그래서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니나 해치기현 아세안 대사도 이 미국은 1979년부터 이 세계 여러 곳에서 순찰 활동을 해왔고요. 남중국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한편 존 케리 국무장관은 왕부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미사일과 전투기, 포대 등을 배치하고 군사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이는 무역과 상업활동 등 남중국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난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도 아시아 지역 군사 관련 소식입니다. 자, 호주 정부가요,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나요?
네, 멜컴 턴블 호주 총리가 목요일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미화로 210억 달러 규모로 더 늘리겠다는 건데요.
네.
예, 특히 5년 뒤인 2020년과 2021년에는 1,410억 달러 수준으로 예, 국내 총생산 GDP의 2%에 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도달하고 했던 이 시점을 앞서 예고했던 것보다 3년 더 앞당긴 계획입니다.
네, 국방 예산을 늘리는 배경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턴블 총리는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더 강한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강한 호주가 더 안전한 호주,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것이라면서 호주 정부는 어려운 전략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의 국방백서도 목요일에 발표됐는데요.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속에 더 강력한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호주 국방백서에도 그 부분은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호주는 이 영유권 다툼에서 어느 한쪽의 편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영유권 주장과 건설 활동이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까 우려스러워 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의견차가 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 긴장을 유발하고 있지만 양국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호주의 늘어난 국방 예산은 어디에 투입이 되나요?
예, 호주 정부가 공개한 주요 내용을 보면요. 해군력 강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늘어난 국방비로 잠수함 보유 대수를 지금의 12정에서 24정으로 늘리고요. 구축함 3척, 소형 구축함 9척, 또 연안 초계정 12척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 잠수함 교체 사업이라는 게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일본이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경쟁 중인데요. 올해 안에는 이 사업자 선정이 끝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특히 일본이 선정될 경우에 아베 내각에서 이 군사기술 수출이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에 이뤄지는 주요 수출이라는 점에서 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해군 외 다른 부문은 어떻습니까?
예, 공군력도 강화해서요. 2020년까지 미국 로키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72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예, 이 F-35 전투기는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도입을 결정하거나 추진 중인 최신 기종입니다. 또 육군 장비와 장갑차도 개선한다는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병력도 2,500명을 충원해서 총 병력이 1993년 이후 최대치인 62,400명에 달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예, 이 밖에 이 해상과 국경에서의 주권 보호를 위해서 처음으로 무인기로 도입하고요. 사이버 안보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발칸 국가들이요,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에 합의를 했다고요.
네, 유럽은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폭력과 가난을 피해서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난민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네.
예, 이민자들의 이동 통로가 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발칸 9개국 등 이 10개국 외교와 내무장관들이 수요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장관은 중동 지역의 계속된 불안정으로 이민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난민 유입을 크게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요?
예, 이번에 합의한 조치들을 보면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입증된 난민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이유 등의 불법 이민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데요.
네.
네, 이에 따라서 각국의 수용 대상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서 탈출하고 있는 이라크인 그리고 시리아인들에게만 국한되고요. 주로 경제 문제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자 등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네.
예, 또 인가된 여행 문서가 없거나 위조된 문서를 갖고 이동하는 난민의 입국은 거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예, 또 이를 위한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고요.
예, 10개국은 이민자들이 난민으로 등록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또 국경별 보호 관할 국가 지정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는데요.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조한나 미클 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당장의 난민 유입을 줄여야 한다면서 난민 사태는 유럽연합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에 독일은 이번에 합의한 나라들이 범유럽적인 해법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10번째 토론회에 참가한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 대법관 지명을 추진할 소식이라는 소식. 그리고 미국에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월 1일이 슈퍼 화요일인데요. 같은 날 여러 주에서 동시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 슈퍼 화요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날 여러 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슈퍼 화요일은 그동안 한 개의 주에 집중되는 시기였던 선거가 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이날 어느 주들이 선거를 치르나요? 네,
일부 동북부 지역이나 중서부 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부주들입니다. 엘라바마, 아칸소,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또 버지니아 주 등에서 이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슈퍼 화요일에 투표할 공화당 유권자들은 대부분 보수 기독교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수 기독교라면 보면은 공화당 테드 크루즈 후보가 많이 기대는 지지층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전문가들은 다음 주 슈퍼 화요일 경선이 크루즈 후보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 후보의 출신지인 텍사스주에서도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 텍사스는 이날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대의원 수가 155명에 달하는데요. 텍사스는 1위가 모든 대의원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제가 아니라 이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표 화요일에 걸려있는 대의원 수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595명인데요.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가 1237명이니까요. 이 거의 절반 이상이 걸려있는 겁니다.
네. 자, 대의원 수가 이렇게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후보들한테 중요할 텐데
네.
현재 각 주의 지지율 상황 어떤가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슈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르는 여러 주에서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는 텍사스주의 경우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요일에 나온 휴스턴 대학교와 휴스턴 퍼블릭 미디어 방송이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크루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5%,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루즈 후보가 무려 15%포인트 차이로 이 트럼프 후보보다 크게 앞서가는 것으로 나온 건데요.
네.
하지만 같은 날 에머슨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크루즈 후보가 29%, 트럼프 후보가 28%로 거의 같았습니다.
네, 크루즈 후보는 이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들이 출신지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또 큰 타격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루즈 후보가 텍사스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지만 이 앞으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공화당 상황을 보면 이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경선이 치러진 4개 주 가운데 3곳에서 승리하면서 이 선두주자 자리를 굳히고 있고요.
네.
두 쿠박의 미국인 연방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2위 다툼을 벌이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텍사스주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2위 다툼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지난 1일에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면서 뭐 거의 매주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자, 25일 목요일 공화당이 또 한 차례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몇 시간 뒤에 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0번째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네.
CNN 방송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 남아있는 공화당 경선 후보 5명이 참가합니다.
네. 슈퍼 화요일에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는 이 텍사스주에서 트럼프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가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점에서 이번 TV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점은 루비오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 루비오 후보가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자처하는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에 맞설 이 주류 공화당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주류 정치인들과 선거자금 후원가들의 지지는 많이 받지만 그 유권자 지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 슈퍼 화요일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여세를 몰아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 만큼 이번 토론회에 많은 것이 걸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사망한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자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헌법은 연방 대법원에 공석이 생기면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상원은 헌법에 따라서 권고와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방 대법원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요. 어떤 인물을 대법관 지명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밝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사고와 뛰어난 지식, 흠잡을 데 없는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말했고요. 어떤 이념이나 의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공정한 정의에 대한 의지를 갖고 또 성실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법을 적용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이 인준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행정부하고 민주당이 또 어떤 식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할지 궁금하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후임자를 지명하면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이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My hope and expectation is that once there is an actual nominee, once this is no longer an abstraction, that those on the Judiciary Committee recognize that
지명자 검증이 자신들이 할 일이란 점을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깨닫고 지명자를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건데요.
네.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인준을 받을 만큼 자격 있는 인물이 후임자로 지명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생각을 바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이 그레이엄 의원 자신을 지명한다고 해도 반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새 대법관 지명자로 공화당 정치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이 공화당 소속으로 네바다 주지사인 브라이언 산도발인데요. 올해 52살로 멕시코계 미국인입니다.
네.
산도발 주지사는 2010년에 네바다 주지사로 선출됐는데요. 그전에는 같은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대통령이 공화당 정치인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보통 여러 쟁점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이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을 이 대법관으로 지명하기 마련인데요.
네.
산도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내린 동성혼 합헌 결정을 지지하고요. 또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등 온건파로 알려졌습니다. 산도발 주지사는 이번 주 초에 이 전국 주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해릴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현재 백악관이 고려하고 있는 대법관 후보가 몇 명인지 알려졌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일부 언론은 산도발 주지사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이 산도발 주지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할지는 또 미지수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가디언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이 진보 운동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산도발 주지사를 대법관 후보로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 말도 안 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 운동을 기반으로 한 정치 단체 미국을 위한 민주주의는 산도발 주지사가 온건파라고는 해도 보수적인 공화당 정치인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인준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잘 사는 지역하고 못 사는 지역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죠.
네, 미국의 민간단체인 경제혁신그룹이 목요일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바로 고통지역지수, 영어 약칭으로는 DCI입니다.
네.
이 지수를 갖고 지역별로 비교해보니까 상황이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이 됐고 또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고통지역지수라면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궁금한데요. 한 지역이 고통받고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 경제혁신그룹이 이 지수를 만드는 데 쓰는 항목이 모두 7가지인데요. 지역 주민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의 수, 집이 비어있는 비율, 일하지 않는 사람의 수, 빈곤 기준선 아래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 중간소득 수준, 그리고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새로 직장을 얻은 사람의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기간에 문을 닫은 사업체의 비율입니다.
네.
이 지수가, 이 점수가 0부터 100까지 가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80점이 넘으면 distressed,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고통지수가 높은 지역에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고통지수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미국 안에서 대략 5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조사한 지역 가운데 약 20%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고통지수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 지난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일자리가 평균 7% 없어졌고요. 또 거의 사업체 10개 가운데 1개 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자, 반면에 고통지수가 낮은 쪽 상황은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네. 이 고통지수가 낮은 곳에서는 같은 기간에 일자리가 17% 늘었고요. 사업체는 9%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아주 적었고요.
네.
또 주민 취업률이 65%에 달했습니다. 아, 이렇게 고통지수가 낮은 도시,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은 주로 미국 서부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럼 고통지수가 높은 도시, 그러니까 못 사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네, 뉴저지주 캠드대 고통지수가 이 100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뭐 별로 영광스럽지 못한 건데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인디애나주 게리,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주로 미국 남부와 남서부 그리고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이 고통지수가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가장 많은 주는 텍사스로 드러났는데요. 인구 비율로 보면은 미시시피주가 1등인데 또 미시시피의 주민 가운데 40%가 이 고통지수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또 눈길을 끄는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몇몇 도시에서는 같은 도시라고 해도 그 구역별로 또 고통지수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도시라고 해도 내부 구역별로 상황이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바로 이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시인데요. 잘 사는 북부하고 못 사는 도심은 고통지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요 미국의 경제가 많이 회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이 고통지수 조사 결과가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경기 회복이 주는 혜택이 골고루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기가 여전히 불황이라고 답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나라에서 발표하는 각종 지표하고 또 체감 경기 좀 다른 셈인데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많은 전문가는 일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 또 한창 일할 사람들의 취업률,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의 취업률이 낮은 것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알버트 하머니 부릅니다. When I'm Gone 들어보시죠. When I'm gone, will you take good care of everything? Will you keep wearing your wedding ring? When I'm gone, and when I'm gone, will you take out nigh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의 IT 기업 구글의 지주회사의 알파벳의 주식 시가총액이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1위의 기업이 된 알파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애플을 누르고 1등 회사가 된 알파벳.
지난 2월 1일 알파벳이 지난해 4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ongoing strength of the US dollar, we realized a negative currency impact on our revenues year over year of 1.3 billion.
자회사인 구글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기간에 213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18% 성장한 겁니다. 이같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발표가 나오자 알파벳의 주가는 주식시장 마감 후 거래에서 9% 이상 크게 뛰었고 애플의 시가총액 5,347억 달러를 추월했는데요. 4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애플을 밀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에 오른 겁니다.
알파벳은 어떤 회사인가요?
지난 2015년 8월 세계 1위의 IT 기업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알파벳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의 창립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은 알파벳의 자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알파벳은 구글을 포함해 고속 인터넷 사업 담당의 피버, 무인 자동차와 구글 글래스 같은 미래 기술 사업인 구글 X 등 총 8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이 8개 사업은 기존에는 구글의 사업부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구글은 검색과 광고, 유튜브, 안드로이드, 지도 등 원래의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7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독립해 자회사 개념으로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왜 굳이 지주회사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구글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검색 기능입니다. 구글은 하루 평균 3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데요. 하지만 최근 구글이 진행했던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구글이 왜 이런 걸 하지라는 질문이 따라다녔던 게 사실입니다.
We've made the car hot, we've made the car cold, we've done durability testing, we drive it through a
무인 자동차 사업, 우주 프로젝트를 비롯한 많은 사업은 혁신적이긴 하지만 왜 구글이 해야 하느냐는 지적과 또 당장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주들의 반발 등 여러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과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했던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자회사 형식으로 사업을 분리하면 각자 독립적인 사업과 연구가 좀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사업이 부진해질 경우에도 구글이나 여타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벳은 구글이 가진 검색 기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신사업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탄생했다는 평가입니다.
왜 이름을 알파벳으로 지었나요?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기업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빈틈없는 완벽한 작명 방식을 선호하기로 유명합니다. 구글이라는 이름 역시 방대한 정보를 다루겠다는 의지로 10의 100제곱이라는 뜻의 구골에서 따왔을 정도인데요. 알파벳도 역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알파벳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G is for Google이란 문구가 쓰여 있는데 G는 구글이다 라는 뜻의 이 문구는 A부터 Z까지 26자의 알파벳 중 자회사 구글의 앞글자 G를 설명한 겁니다. 즉, 알파벳은 구글의 앞글자 G처럼 다른 모든 알파벳을 섭렵하는 사업과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잘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은 어떻게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됐나요?
많은 전문가는 개방형 혁신의 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actual moonshot is wonderful, inspirational, poetic, beautiful, involved great technical challenges, genuine heroism.
구글은 이른바 20%의 규칙과 문샷 띵킹을 통해 혁신을 끌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의 규칙은 직원이 하루 업무 시간의 20%, 주 5일 근무 중 하루는 정해진 업무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일에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꼽히지요. 또 문샷 띵킹은 달을 보기 위해 망원경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직접 달로 날아갈 방법을 생각하자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조금 황당무계하게 들리더라도 앞서가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구글과 알파벳은 이 두 혁신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로 애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알파벳의 3배 이상에 이르는데도 시가총액 순위가 뒤바뀐 건 투자자들이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전망에서 알파벳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술에 집중하기 위해 탄생한 알파벳의 성장세는 앞으로 더 무서운 속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 알파벳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입니다. You know, sometimes it's easier and more efficient when you get to the main point of things, right?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하기보다는 중요한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오해의 소지도 줄어듭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케빈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rouble getting in?
Well, I saw the open sign, and I looked at it for a second because I thought that if I opened it, it would slip down. But the bottom line is I got in.
You're dressed like casual Friday today, huh?
Yeah. It was a lot of snow where I live at. I had to dig my car out.
Oh.
I said, forget it. I'm not wearing a suit today.
Kevin은 사무실 입구 보수 공사로 인해 손님들이 문을 닫은 줄 오해할까봐 입구 앞에 open, 열었습니다 이라는 사인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Did you have trouble getting in? Did you have trouble getting in?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open 사인을 보긴 했지만 문을 열다가 사인이 떨어질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온 것이다. 영어로 The bottom line is that I got in. The bottom line is that I got in 이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인데요. Bottom, B-O-T-T-O-M. Bottom은 바닥이나 맨 아랫부분을 의미하고요. Line, L-I-N-E. Line은 선,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ottom line은 맨 아랫부분에 있는 줄인데요. 가계부를 보면 수입과 지출 항목이 있고 맨 마지막 줄에 결과적으로 얼마의 이익이나 손해가 났는지를 적잖아요. 그래서 bottom line 하면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요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e main point or the final result of something.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요점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I saw the open sign and I looked at it for a second because I thought that if I opened it, it would slip down. But the bottom line is I got in.
You're dressed like casual Friday today, huh?
Yeah. It was a lot of snow where I live at. I had to dig my car out.
Oh.
I said, forget it. I'm not wearing a suit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또는 요점. The bottom li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바가 부르는 SOS 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tried to reach for you, but you have closed your mind. Whatever happened to our love, I wish I understood. It used to be so nice, it used to be so good.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문제는 현대의 주요한 현안입니다. 홍수와 가뭄, 장기간의 혹사 등은 곡물 수확량을 감소시킵니다. 또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땅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2년 전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세대 안에 극심한 가난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정책은 인도주의적 지원, 에너지 공급, 그리고 교육 기회를 늘린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밖에도 기후변화 대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 국제개발처와 미국 정부는 대중, 개인, 그리고 전 세계적 운동가들과 함께 협력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장기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농부들은 장기적이고 정확한 농사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도 미국으로부터 농민들의 필요한 과학기술, 정보, 유용한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았습니다. 나아가 미 국제개발처와 미 한국우주국, 나사는 네팔과 다른 국가들에게 인공위성 영상 기술을 이용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 현지 국민들과 정부는 산사태와 홍수, 산림 파괴에 더욱 잘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극심한 가난을 해결하고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미리 대처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또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